어저께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사랑한다와 동행한다가 분리가 돼 있더라. 참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결국은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 동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걸 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동행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한다만 하고 있지 동행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동행하기 싫은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 동행하고 싶어.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동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유는 뭘까? 여러분, 이 참 애매한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잘못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동행을 안 한다면 동행하기 싫은 거지 뭐. 자꾸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이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하고 싶은 건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나는 그것을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데 나는 어느덧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자신을 본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어요? 로마서 7장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하나님을 참 좋으신 분이라 하면서 그렇게 동행을 하기를 싫어하는가? 그 이유를 좀 여러분 깊이 이번 기간을 통해서 제가 어쩌니간 서두를 열었고 그러면 왜 우리가 동행이 안 되고 있는가? 왜 동행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로는 동행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요. 그런데 자꾸 무의식 속에서 내가 그 동행을 피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래서 그러면 도대체 내가 지금 누구인가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 문제가 성경 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같아요. 나는 동행을 사실 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 하는 것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저께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 사이언스라고 하는 과학 잡지를 읽으면서 아주 깨달은 게 아주 깊은 걸 깨달았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알고 있다고 하는 거하고 또 깨달았다고 하는 거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아는 건데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다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이때까지는 못 깨달았는지 하는 것을 깨달은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뇌신경을 뇌를 잘라서 현미경으로 잘 보면은 크게 나누어서 두 종류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즉 뇌신경세포라고 하는 소위 정말 그 신경에 자극을 전달하는 것을 도맡은 뇌신경이 있고 현재 뇌신경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건 여러분이 신경과 의사가 아니니까 뭐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런 뇌신경이 있고 이 뇌신경을 보조해주는 즉 뇌신경을 이렇게 유모로서 이렇게 젖을주고 이렇게 뇌신경에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뇌신경에 여러가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소위 뇌신경 보조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말로 보조신경이라고 합시다. 우리 한국말로 혹시 그 신경을 뭐라 그래요? 글리알세를 뭐라 그래요? 닥터베 그냥 글리알세인가? 예. 글리알셀이라고 하는 그런 세포가 있습니다. 글리알셀은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거고 영어로 하면 글라이알셀입니다. 그래서 뇌신경은 뉴론이라고 합니다. 뉴론. 그래서 이 뉴론을 보조해주는 세포가 글라이알셀입니다. 그 옛날에는 저 글리알셀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글리알셀이 셀에 대해서 세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뇌신경 세포를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이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무슨 연구가 되어 있냐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 제일 먼저 이 보조신경에서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보조신경이 보조신경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가지고 이 신경세포, 뇌신경세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뇌신경세포가 다시 전달하면 그때 우리가 행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뇌신경세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위에서부터 신호가 내려와서 보조신경을 건드려가지고 보조신경이 신경세포를 잘 도와줘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니까 결국 우리가 행동이 된다. 컴퓨터가 똑같아요. 컴퓨터가 결국 행동하는 게 누구 때문에 해요? 컴퓨터 사용하는 사람이 뭘 보내요? 뭘 보내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신호. 그 신호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시그널이라고 해요. 시그널. 이 시그널을 보내야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이 외부에서 오면은 이 시그널이 맨 먼저 뇌신경에 있는 보조세포를 건드려가지고 이 보조세포가 뇌신경을 자극을 하고 하면 그 뇌신경이 자극을 받은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우리의 행동은 내가 마음먹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보조신경을 보조세포를 자극한 그 뭐예요? 시그널이 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널이 제일 먼저 뭘 자극해요? 예, 보조세포를 자극해요. 그 보조세포 속에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는데 그 어떤 유전자를 작용하나에 따라서 이 보조세포가 신경세포에다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다른 데 따라서 다른 행동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의 한 행동은 행동이든지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생각은 결국 무엇에 영향을 입는 거예요? 시그널에 영향을 입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선 이게 이제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행동. 행동이 나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쭉 이걸 거쳐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행동이 되는 거예요. 행동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소위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이 도표에 의해서 한번. 좋은 시그널을 받아서 좋은 행동을 하고 살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적으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가 돼.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뭐 한다고요? 변화를 입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시그널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 과학적이거나 성경적이거나 저는 몰랐는데 과학과 성경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과학이나 성경이나 뭐예요? 똑같아요. 가만 이렇게 잘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희한하게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자, 그럼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고 갑시다. 성경 하나. 에베소서. 참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지금 동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 그러면 그 3년 동안 왜 동행을 내가, 안 했던가? 아마 동행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 이상구만큼 동행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요. 아, 여기도 있어. 여기 있어. 맞아. 동행을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왜 그렇게 동행을 안 하게 되버렸던가? 그건 참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에요. 어떻게 된 건가?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깊이 기도를 하면서, 요새 제가 이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왜 동행을 안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이 그 굉장히 어떻게,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동행을 안 하게 됐는가? 결국 왜 동행을 안 하게 됐느냐 하는 얘기는 아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면 그 무슨 얘기가 돼요? 무슨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 왜 동행해야 될 사람이 동행을 안 하게 됐느냐?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시그널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쩌다가 시험을 받게 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결국 하나님과 붙어서 동행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시험을 당해서 하나님과 불리게 되게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근데 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아, 3절부터 하죠,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복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줬다고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요?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사. 이게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대단한 얘기야.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습니다.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무슨 논이 나와요? 신학자들의 예정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왈가 왈부가 돼요. 그 예정론이 되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왜 싫어해요? 이상해. 왜 싫어해요? 왜 이상해요? 아, 이미 장세전부터 어떻게 해요? 천당갈놈은 천당갈놈으로 예정하고 지옥갈놈은 지옥갈놈으로 예정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습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한 예정론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이걸 보고 왜 그런 신학적인 예정론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걸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미 구원받을 사람, 그 다음에 뭐요? 멸망할 사람 이미 결정해놓고 한다는 게 예정론이거든요. 근데 그 예정론의 근거가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예정론이 나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그런 예정론이 정말 나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좀 깊이 한마디 한마디 새겨가면서 읽어보세요. 사실 그래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어떤 그 영어로 읽지 않으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한번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 멸망할 자를 이미 예정했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정은 뭐예요? 누구를 향해서 예정하시는 겁니까? 예?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예정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어떻게 예정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예정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멸망할 자를 예정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데 왜 그게 나왔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기로 예정한 그 이유가 나와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이고, 그거 다 나와있는데 어떻게 그걸 못 봐요? 자. 그렇게 안 보여요? 자, 봅시다. 하도 동행을 안 하니까 안 보이는 게죠. 그 안 보이니 동행을 할 수가 있나? 그렇잖아요? 곧 창세전에, 4절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어떻게 해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쁜 거 빼놓으면은 김 빠져버려요. 그렇죠? 기쁜 거 빼놓으면 뭐예요? 그 깊으신 뜻대로, 그러니까 그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정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것이라고요? 깊은 거다 이 말이에요. 깊은 거. 여러분이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벌써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예정했대다. 그리고 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때 예정하고 멸망하자 멸망할 때 예정했대. 뭐 기쁘긴 뭐 기뻐. 다 뭐 다 이래가 점 찍어 다 했대 벌써.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그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 그 다음에 뭐요? 그것을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 그 자체가 빠져버리면은 논이 되는 거. 논 예정 논이에요. 신앙은 논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신앙은 논이 아닙니다. 이 신앙이 신학적인 논으로 변질되면 이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신앙은 진리지 논이 아닙니다. 진리는 논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논리라고 하는 건 하나의 논리지. 여러분, 사랑이 논리입니까? 그렇죠? 사랑은 진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가 논으로 타락을 해버렸어요. 진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항상 강의 속에서 하는 건 뭐예요? 한번 공식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예? 이거 얘기 못하면 이제 가야, 집에 가야 돼. 예? 뭐예요? 예? 이 정도 써도 몰라요? 예. 진실. 이거는 뭐예요? 예. 사실 플러스 뭐요? 사랑. 오늘 아침에 말한 뭐예요? 예? 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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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그러니까 진실 속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 진실이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 진실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사랑하사가 빼지면은 사실인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사실이죠.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사. 이게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한테 뭐 옷 하나 사줄까, 스웨터 하나 사줄까, 그래 하나 사자 뭐, 이거 입어. 이래버리면 그거 뭐 옷 하나 준기지. 그러니까 남편으로 뭐예요? 옷을 하나 사준 거지.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깊이 상고해야 돼요. 이 공식은, 이 공식은 노벨상을 받아야 돼요. 예, 정말이에요. 이것은, 이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죽었어요. 예, 물론 뭐 억울한 것도 많지만은, 이 공식은 너무나 거창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을 했다. 그 기쁘신 게 뭐예요? 뭐 때문에 기뻐요? 사랑 때문에 기뻐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빼버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 받을 사람 다 예정했대, 원래부터. 이거 창조할 때부터 여놈은 구원, 여놈은 어떻게? 멸망. 그렇게 기쁘고 나발이고. 없으면 여기 논이 되는 거죠, 논. 그래서 이 사실을 따지는 것을, 이것을 론이라고 합니다, 론. 예? 그 론 속에는, 논문 속에는, 그래서 론을 쓰는 게 뭐래요? 논문 아닙니까? 논문 속에 뭐, 너무나 깊어서 이래서 하면 논문 가치 없습니다. 그 성경은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깊어서 그 깊으신 뜻을 따라. 이게 말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사실을 따라 들어가다가 뭐를 떼버리는 겁니까? 사랑을 떼버리는 거 공부하게 되는 것이, 그거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성경 공부가 아니라 뭡니까? 그건 성경 파괴입니다. 아시겠어요? 결국은 알아도 필요 없는 것을 알고 끝나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랑을 알 때 내가 뭘 받는 거예요? 힘을 받는 거죠, 힘. 근데 성경 공부하고 끝나면 남는 거 뭐 바뀌었어요? 힘은 하나도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만, 그렇대, 글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가 올바른 지식과 사랑, 그렇죠? 그게 진실, 그 진실 그대로 받을 때 좋은데, 이 성경 공부를 자칫 잘못하면은 사랑을 제껴놓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론입니다. 무슨 론? 논문. 그 예정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그러니까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 칼빈이 주장하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 성경이 말하는 에베소 1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얘기의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예정론은 성경에 없어요. 뭐 잘못 이해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멸망할 자를 미리 멸망하도록 예정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도, 아니 그게 기쁘신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여자식은 지가 아무리 교회 댕겨봐도 멸망하도록 내가 여자입니다.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알고 보니까 누구누구만 구원받도록 예정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이 구원을 받을 무엇을 띄고 있어요? 그 구원을, 나를 구원의 길을 가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뭐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까?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놓고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뉴스타트 강의 중에 슬라이드 보여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피 속에 8가지 각각 다른 종류의 혈액세포가 있죠? 예, 저 결국. 백혈구도 한 네 가지, 응? 임파구도 T임파고 B임파고, 그 다음에 뭐 혈소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서 탄생한다고요? 네? 골수에서, 그렇죠. 근데 골수에서 만들어질 때는 세포가 몇 개, 몇 종류 만들어진다고요? 8가지 종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딱 한 종류. 그 한 종류 세포를 뭐라 그랬어요? 네, 기저세포라 그랬습니다. 예? 혈구 형성, 혈구 조성 기저세포. 스템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스템셀. 예. 스템셀이라고 하는 거 알아놓으세요. 앞으로 신문에 많이 날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스템셀이 나와가지고, 이 스템셀 속에 몇 가지 유전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 8가지 종류의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유전자 넘버 원, 2, 3, 4, 5, 6, 7, 8 해서 몇 번을 쨍 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템셀이 다른 종류의 세포로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8번을 쨍하면 T인파고 되고 7번을 쨍하면 어때요? 아, B인파고 되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템셀을 창조하실 때 골수 속에서 이미 스템셀을 창조하기 전부터 요놈의 스템셀이 무슨 세포가 될 것인가를 예정해서 안 했어요? 했죠. 이런 얘기입니다. 거창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무슨 말을 그래요? 그 영어로 그걸 destiny라고 합니다. destiny. 이미 뭐 지어졌다? destiny. 예. 예. destiny. 예. 예. destiny.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운명입니다. 운명. 그러니까 운명을 누가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템셀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운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아차 잘못되면 어디로 넘어가요? 운이 사단한테 넘어가요. 내 운을 사단한테 맡길 것인가? 내 운을 하나님한테 맡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운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골수 속에서 생산되는 스템셀일지라도 그것이 내 세포인가 알았더니 내 세포가 아니고 누구 세포예요? 하나님의 세포고 그 세포가 하나님의 운을 따라서 그 무슨 세포로 변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되도록 놔둘 때 그때 내가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명, 운. 운자 어떻게 써요? 이래? 운. 이래요? 한자 쓸 때마다 참 한자 쓸 때마다 참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제가 한자로 가지고 하도 엉겨 사니까 누가 방에다가 옥편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하도 그 강의 시간에 반자가 응겨 사서 보기가 안 돼서 말씀 준비할 때 좀 쓰라고 그러면서 갖다 놨어요. 근데 탁 열어보니까 이름을 써놨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예? 아니, 그래서 이름을 탁 써놨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 건지 그럼 그 사람하고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사람이라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스템셀이 T인파구가 돼야 될지 B인파구가 돼야 될지 적혈구가 될지 나는 뭐예요? 나는 그게 내 몸에서 생기는 세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 지을 수도 없고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글쎄요. 그럼 모르면서 여러분 내 몸이라고 그럴 자신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 몸 속에서 생기는 내 세포의 운명을 내가 좌우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좌우했다면 항상 뭐가 무슨 꼴이 나요? 병이 들어. 누구가 좌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좌우하게, 내 세포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하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 생활입니다. 예. 네. 박수 한번 쳐야지. 참, 이거 멋들어진 얘기 아니에요? 예. 네. 전, 한마디 하면 다 노벨상 갑니다. 네. 그 운명의 진정한 뜻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운명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운명이라고 한 것은 미리 어떻게 해요? 세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해요? 딱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 몸을 이렇게 딱 둘러보세요. 아, 티임파고가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은 지금부터 생산되는 스템셀들은 전부 어떻게 해요? 일단 오후 2시 37분까지는 티임파고로 하자. 그 하나님이 미리 이 뭐예요? 이 스템셀을 기조세포를 창조하기 전부터 어떻게 해요? 요거는 티임파고가 되도록 운명을 지어가지고 창조하신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상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초세포가 티임파고로 예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쁜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미 창세 전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어떻게 해요?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이미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엄마의 그 자궁 속에서 세포가 하나 형성될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을 하고 태어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와, 그렇구나. 그런 그 과정이 내 지금 골수 속에서 세포 속에서 여실히 꽃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 박수. 이런 얘기 처음 합니다 제가요. 이야, 그거 참, 그건 다 사실은 뭐예요? 알게 모르게 이미 어떻게요?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확실히 깨닫는 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 비슷한 소리 다 했죠 옛날에 사실은. 근데 이렇게 확신을 하지 못하고 비슷한 소리 여기도 흘려보고 저기도 흘려보고 했죠. 근데 가만 운명이라고 하는 글자를 놔놓고 이 예정이라고 하는 글자를 놔놓고 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정말 예정하셨어. 그런데 우리가 그 예정하신 대로 하면은 그 예정하신 대로 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뭐가 되게 돼 있어요. 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돼 있어요. 뭐 어디로 딴 데로 갈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의 수는 적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려놨습니다. 청함을 어떻게 해요? 청함을 입은 자는 많으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이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어떻게 해요? 예정해서 다 초대를 받은 자는 많으나 그 초대에 응하지를 않고 택함을 입은 자는 적더라 그래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자기가 모두 다 예정해놨는데 오는 사람은 적어. 그래서 모두 다 예정을 받았다고 할 때 예정을 받고서는 뭐 해야 돼요? 그 예정을 내가 믿고 기뻐하면서 내가 그분하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예정하는 길을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예정한 대로 못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고 엉뚱한 길로 빠져나갔다고 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혼자 갈 테니까는 천천히 한 열 걸음 좀 뒤로 따라오세요. 그렇다면 먼저 가시든지 저는 좀 뒤에 일 보면서 사업도 좀 하고 이러면서 가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길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즉 동행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길을 어떻게 해요? 잃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같이 가기를 싫어했는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왜 그 동행하기를 싫어했는가? 동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동행하기 싫은 사람이 왜 됐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계속 던져봅시다. 매일매일. 예?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이번에 제가 그 결혼을 하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 예정 노래란 게 웃기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제 가슴에 딱 와서 당 것이 결혼을 앞두고였습니다. 그러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또 결혼해서 또 헤어졌다, 또 합쳤다, 또 헤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이혼해가지고 그랬다가 또 누굴 또 하나 만나가지고 또 헤어졌다가 지금 또 만나졌다, 지금 헤어진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해볼 만큼 어떻게 해요? 실패를 해볼 만큼? 네, 해봤어요. 그 속에 하나도 뭐가 없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왜 헤어졌냐, 왜 결과가 이렇게 됐냐 하는 것을 깊이 검토해 볼 때 결국은 뭐냐고 하면, 내가 사랑을 하되 어느 차원 안에서 사랑을 했어요? 내 자존심을 초월하는 사랑을 내가 해본 일은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러면 자존심 이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한번 가장 구체적으로 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자존심 이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구체적으로. 그럼 거꾸로 해서 여자들이 많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자들은 그런 얘기하게, 여자들은 그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남편한테, 그러니까 부부싸움 해놓고 절대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예? 여자들이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렇죠? 말 안 했으면 안 했지. 예. 어떻게 하는 게 그럴까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합니다. 남자의 그 자존심을 버리고 여자를 사랑하는 그것을, 여러분 남편에게서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내가 원하는 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요 정도로 자존심을 죽이고 나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면에서. 없어요? 네? 사과하는 거, 그렇죠? 네, 사과하는 거.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네, 솔직히 시인하는 거. 아, 그래, 이번에 내가 잘못했어. 네? 시집 안 가놓고 왜 야단이야? 근데 그거는 상당히 고상틱한 얘기고, 아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별거 아닌 걸로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그 자존심을 죽인다고 하는 게 그렇게 제일 작은 일에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존심을 어떻게 해요? 버려도 큰 일에는 자존심을 버릴 수 있어요. 그게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 잘못했다 하자. 그게 상당히 큰 일이야. 그렇죠? 이건 좀 심각하다. 이건 확실히 내가 잘못했어. 근데 자질구레한 데는 자존심을 안 죽여준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큰일에 자존심을 죽여주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자존심을 죽여주는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도. 작은 일에도.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바라는 거 없어요. 한번 마음 툭 터놓고 얘기해 보세요. 응?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 아주 좀 유치한 차원에서 얘기해 버리니까, 뭐 그렇게 고상틱한 차원에서 얘기하지 말고. 져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응? 예? 네? 아, 역시, 그렇게 해주는 남편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대답하네요. 예.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라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한번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내가 이랬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그래. 이제 그런 얘기는 잘 알겠어요. 그런데 좀 이게 실감나게 얘기하시라, 이게 실감나게. 예.
예. 그럼 남편은 멋있는 여자랑 계속 멋있다고 얘기하면서 멋있는 남자가 나왔을 때 제가 남자는 잘해야 돼, 저래야 되고, 하루 걸어내면서요.
아니, 근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남편 되시는 분이 그렇다 이거예요? 예. 네. 그거 참 자존심 죽이는 거예요. 저는요, 저는 자존심을 세우면은 저는 이상구 박사는 아주, 아, 도가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다른 남자를 보고 뭐 멋있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이게 자존심이죠. 그렇죠. 어. 근데, 아, 뭐, 누구누구 얘기하 제가 그냥 화를 막 냈어요. 그냥 와, 그런. 근데 아, 뭐 누구누구 얘기하 제가 그냥 화를 막 냈어요. 그냥 와, 그런. 기분 나빠 죽겠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하죠. 그러니까 여자는 자존심을 죽일 때 기분 좋다며요. 그러면 남편이, 그래, 그 남자 참 멋있지. 그럼 나는 괜찮아. 아무리 멋있다고 해도 나는 끄떡없어. 그럼 기분 좋았어요? 에,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기 자존심을 죽여줘야만 진짜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요. 그 저는 이미 예고를 했거든요. 나는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내 자존심을 지키지 않겠다. 내 자존심도 안 지키고 또 나에 대한 내 자존심도 안 지키고 또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내 자존심도 지키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약한 것을 그대로 대요. 자존심을 지키지 않고 자존심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부족한 거 상대방이 봐서는 어떻게 해요? 실망할 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드러내 놓을 때 드디어 상대방은 나를 이 사람이 얼마나 믿고 사랑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쇼핑제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데 진짜 사랑한다면 근데 특히 무슨 여자 거 뭐를 하나 사준다고 여자 가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남자로서 뭐예요? 치사하다. 그게 남자가 그 할 일이야 그게? 여자 뭐 물건 판다 화장품점에 왔다 갔다 해서고 뭐 여자 옷 가게에 왔다 갔다 해서 하는 것이 너무너무 뭐예요? 아예 그냥 상상만 해도 돼요. 밥맛이 없어. 알겠어요. 그 윤진 씨도 꼭 그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요새는 그것이 하고 싶거든요. 그 이게 뭐가 잘못됐어. 그렇죠?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요? 뭐가 바로 돼가 제대로 돼가는 거예요. 예? 콩깍지가 돼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콩깍지가 뭐예요? 그 콩깍지가. 예,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콩깍지가 안 쓰고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사실적 삶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콩깍지가 쓰고 사는 삶이 뭐예요? 진실의 삶이라. 그래서 우리는 콩깍지가 쓰였다고 하는 것을 놀려대. 그렇죠. 예. 왜 놀려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 놓으니까 나중에 콩깍지가 씌면은 이게 바로 된 게 바로 된 건 줄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화가닥 빠져가지고 잘못돼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콩깍지가 뭐예요? 씌어야 씌어야 돼요. 씌어야 되는데 그렇게 콩깍지가 씌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너무 심하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깊숙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이거 뭔가 속은 기분이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노아라고 하는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자고 있을 때 누구는 콩깍지가 씌었어요? 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워낙 사랑해가지고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 하체가 드러났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인 줄도 알면서도 안 보는 거죠. 그렇죠. 이미 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우리는 사랑하니까 이미 어떻게 해요? 덮어주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야 이것이야말로 뭐예요? 예정이다 이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구상에 창조해 놓으면은 사단을 지구에 보내놨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이 되게 어떻게 해요? 되게 돼 있어요.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체가 그 죄인들의 하체가 자기가 지구상에 창조한 인류의 하체가 드러날지라도 이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이 옷을 들고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덮어주기로 이미 뭐예요? 예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이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서는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예. 결혼에 붙이는 글 해가지고 내 사랑도 예정의 사랑이 되고 싶다. 죄인의 사랑이니까 얼마나 예정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은 예정의 사랑이 되고 싶다. 어? 즉 실망이 나타날지라도 기쁘게 어떻게 그 하체 드러난 하체를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체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옷을 사랑의 옷을 들고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되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당신도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편지를 제가 썼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미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서로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콩깍지가 쓰였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결점은 흠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알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시는 겁니다. 그것도 아시면서 하여튼 사랑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렇죠? 너무 사랑하니까 기쁘신 뜻대로 내가 그 하체를 덮어주리라. 그럴 때 내가 드디어 어떻게 해요? 깊은 행복감을 누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성경에서 배워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예정하자. 그런 편지를 제가 썼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러한 새로운 그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콩깍지가 칵 씌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박사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콩깍지가 칵 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기별도 어떻게 다 이제 약해지고 이제 망가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제가 여러분 들었어요. 그 말을 제가. 근데 참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소위 우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려하는 그걸 다 기도하면서 잘 보고 있으면요. 근데 그 우려는 사실상은 어떻게 해요? 사실상은 맞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한 남자가 한 여자한테 마음을 뺏겼다.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기별 자체가 어떻게 해요? 흐미해지고 약해질 것은 분명한 뭐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것은 언제 사실이 됩니까? 네? 언제 사실이 돼요? 그 사랑이 인간적일 때 사실이 돼. 그렇죠? 그 사랑이 예를 들어서 예정의 사랑이 아니라든가, 나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점이 좋아서 한다, 만약 이런 점이 실망이 된다면 나는 그때는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힘이 없어져. 힘 자체가 없어져. 그러나 인간이 두 사람이 만나든 세 사람이 만나든 어떤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해보겠다고 할 때는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그 메시지가 발전하는 겁니다. 예, 아니요. 예. 그 메시지 속에 힘이 더욱더 들어가고 깊이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가지고 우려하는 그러한 그 어떤 면을 쭉 보고 이렇게, 저는 그 영적 통찰력이 좀 더 깊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밉고 맨날 이 속에서 살면 제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그 아하,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이 마음을 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은 저도 영적 통찰력, 영적 능력이 없어서요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금방 이래 버리면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되기를 어떻게 해요? 바라는 면이 있더라고요. 아시겠어요? 그거 왜 바라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유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이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잠깐만 보니까 그냥 무슨,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사랑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은 존재 아니하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사실만 보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우려가 됐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 여러분도 결혼생활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을 결혼생활에 초대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려할 점이 많아요 하나요? 저거요? 그럼요. 우려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결혼생활이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메시지에 더 깊이가 생길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면 힘든 대로 어떻게 해요? 또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어 있는 것만 확실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도대체가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내가 무슨 어떤 세상에서 행복한 생활을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장 큰 행복은 그 행복의 원천이신 그분께로 가까이 나가는 삶이면은 그것은 어쨌든 간에 행복한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비범한 생각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살 때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에 대한 뭐가 없어져요? 두려워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나는 더 깨달을 것이다.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쁨을 더 깨달을 것이고, 불행한 불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므로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의미가 있게 사는 겁니다. 그냥 뭐 혼랑 빠져가지고 뭐 헬렐레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차원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 이건 하나의 상당히 진지한,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그은 그런 상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하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뭘 지어주고 있어요? 운명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아, 오늘 시간이 정식으로 몇 시까지 하게 돼 있어요? 네? 네. 어떻게 계속 할까요? 네. 자, 그래서 이 예정을 하셨다, 아, 예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한 거예요.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1900년 초에 러시아의 그 어떤 과학자가 사진 기술이 사진 그 연구가예요. 이 사람이 희한한 그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모양을 찍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물체에서 발산되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그 카메라로 나무 잎사귀를 찍으면 나무 잎사귀에서도 뭐가 나와요? 광채가 나옵니다. 근데 싱싱한 나무 잎사귀일수록 어떻게 해요? 광채가 더 많이 나고 죽어가는 나무 잎사귀일수록 광채가 어떻게 해요?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서는 뭐가 발산이 돼요? 에너지가 발산된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광자, 이런 전자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전자파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문을 찍어도, 우리가 김을 찍어도 어떤 사람의 손가락 끝에서는 어때요? 빛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얼굴에서 광채가 너무 나가지고 수건으로 어떻게 해요? 눈이 부신 지경이었어요. 굉장한 광채가 나가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옛날에 제가 좀, 아, 나무 잎사귀도 이렇게 돼 있구나. 참 희한하다. 그러면서 이제 책을 읽어보면은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것도 사람 몸에서 뭐가 나온다? 네, 그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 몸에서 에너지 나오는 거나 모세 얼굴에서 뭐예요? 광채가 나온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도 한 인간으로서 40일간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하고 나니까 그 광채가 어떻게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채는 모세를 굴에서 나는 광채는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동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네. 모세가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했습니다. 동행하고 나니까 광채가 어떻게 해요? 확 밝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이거 굉장히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국 와서는 아직도 이 얘기를, 미국에서는 제가 몇 번 미국 사람들한테 이런 강의를 해본 일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강의를 못 해봤어요. 남은 잎사귀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이제 광채가 나요. 그렇죠? 광채가 나요. 근데 여기다 나뭇 잎사귀에, 나뭇에 이렇게 됐다 합시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 구멍을 하나 뚫어요. 동그랗게. 그 나뭇 잎사귀 지금 빵꾸가 난 거예요. 요 구멍에다 대고 사진을 찍었어요. 아시겠어요? 이 구멍을 내놓고 사진을 딱 찍으니까 어떤 사진이 나오냐면 이 큰 데는 이렇게 이대로 되고 이 구멍에 뭐가 찍혔냐고 하면요. 잎사귀 모양이 나타났어. 그러고서는 여기 뭐가 있어요? 구멍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무 잎사귀의 일부분이지만은 그 일부분에도 뭐가 있어요? 나무 잎사귀의 전체 모양이 들어있는 거죠. 이야,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한 나무 잎사귀들을 가지고 다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 여러분 그 콩나물 콩잎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콩잎파리는 원래 어떻게 해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떡잎은 어떻게 생겼어요? 떡잎은 예? 떡잎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성장한 잎사귀가 이렇게 모양이 없습니다. 근데 이 떡잎을 찍어 보니까 그냥 떡잎으로서 그냥 찍히는 게 아니라 뭐가 찍히냐면요. 성장한 잎사귀로 찍혀요. 에너지, 그, 발산, 그, 모양이. 그러니까, 이 찍어 놓으면은 이렇게 찍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자, 보세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그저께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제 만들어낸 강의예요. 아시겠어요? 아, 딱 깨달아지면서 이게 제가 알고 있던 뭡니까? 이 지식이 하나하나들이 어떻게 해요? 고리가 쫙 맺어지면서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자, 보세요. 시그널이 세포로 작용하고 이렇게 해서 행동이 나온다. 이거 해석해보세요. 이거. 예정되어 있죠. 그렇죠. 이 떡잎으로 애기처럼 되어 있지만은 이미 외부에서 주어지고 있는 생명 에너지는 이 잎사귀가 이 성장된 콩잎으로 되라고 지금 예정하고 그 힘으로 어떻게 해요?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한 얘기예요. 응? 네. 제가 이것을 다 깨닫고, 그래, 이것을 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아까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음악이 잠깐 흘러나왔잖아요. 그게 황제 베토벤의 황제협주곡 2악장인데 제가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결혼식에도 잠깐 써먹은 건데. 근데 이 정말 영감을 받은 음악을 듣고 있으면요, 한 번도 안 들어본 곡인데 내 생각대로 흘러나와야 안 나와요? 네, 내 생각대로 흘러나와요. 내가 그 곡을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들어본 일이 없는데 첫 대목을 들어보면 어떡해요? 다음 대목은 이래야 된다라고 느끼는데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음정이 가장 요래고 박자가 가장 요래야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우니까 이래야 될 거라고 느끼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해요? 글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는 곡인데 어떻게 해요? 아는 곡처럼 들리는 것이 명곡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미 어떻게 해요? 모든 아름다운 생명적인 것은 이미 어떻게 해요? 그렇게 흘러나오도록 어떻게 해요?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판타스틱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중간에 살다가 죄를 짓고 시험에 들고 참 비참하게 되고 하지만은 결국은 끝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어떻게 해요?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힘이 어떻게 해요? 내 인생 예정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커브도 이렇게 가도록 어떻게 해요? 예, 지금 밀어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예, 예. 멋있잖아요. 예. 전 이런 소리 하고 나면요, 아주 멋있는 음악 듣고 아주 취한 기분이에요. 와, 그렇구나. 제가 이 운명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 운명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생각해보는, 깊이 생각하는 이유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번 결혼을 통해서도 이렇게, 운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근데 이 운명이 그냥,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운명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운명이 틀려지면은, 그러니까 그 예정하신 그 코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튀어나와버리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운명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무슨적 운명이에요? 예, 사망적 운명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다시 이 하나님의 운명, 생명적 운명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 이미 예정하신 뭐예요? 힘을 하나님께서 발휘해서 우리를 다시 불러들이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이야, 참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거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 떡잎 하나에도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결국은 이 떡잎이 어떻게 자라며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그 떡잎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그 떡잎을 위해서 정해진 뭐예요?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문 광고를 탁 보시고 여기에 오신 것도 결국 알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어떻게 해요? 예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교만한 얘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참 이러한 차원에서 성경 공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굉장한, 여러분 이 이거를 듣고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렇죠?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그냥 뭐 주께서 내 길에 비하시리 뭐 이 노래가 어떻게 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딱 증명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동행할 만해요 안 해요? 이런데도 안 왔거든.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장본인 과정도 어떻게 해요? 동행의 길에서 어떻게 해요?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삼천포로 빠질 수 있다 이거죠. 자, 이게 이제 심각한 일. 아직 그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직에서요. 우리가 동행을 꼭 해야 될 필요와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이미 어떻게 예정이 되신 것까지 뭐 이건 동행을 피할 도리가 어떻게 해요?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예정하신 동행이 왜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이건 참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왜 그럴까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동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예정이 되었으니까 동행이 돼야죠. 그렇죠? 한번 그 예배소서 1장 다시 한번 자세히 봅시다. 저는 이 참 예정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 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강의한 대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 예? 예정된 그 힘, 에너지가 복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그렇죠? 복이 그 에너지입니다.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미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가 주시는 그 예정하신 자기가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찬미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 제가 이 말을 어떻게 깨닫냐 하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잘못 읽으면요. 좀 우습게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시는 것이 결국 그 자기가 우리가 자기 칭찬하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따 참 구원 열심히 일하셔서 구원하셨구만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이제 이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시고 구원한다고 생각하면 그 좀 뭐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좀 뭡니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예? 예? 좀 지사한 기분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예? 그렇죠. 좀 가지. 하나님이 좀 지사하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럼 뭐 자기 칭찬받으려고 뭐 피 흘리고 해서 나중에 이제 다 구원해놓고 아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이게 지사하다고 느끼는 것이 벌써 3분의 1이 3분의 1이 1이 속았어. 3분의 1이 속았지. 그래, 3분의 1이 속았어. 예, 이게 지사, 이게 이 말이 지사하게 들리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사하지. 그 이제 사단이 말한 게 지사하지 않느냐? 맞다. 이렇게 된 거죠. 지사하다. 아, 뭐 자기 뭐 실컷 뭐 피 흘리고 했어도 결국은 뭐 때문에 자기 칭찬 들으려고. 속을만 해요, 안 해요? 아, 속을만 해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무엇이기 때문에 속아요? 사실이기 때문에 속습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틀림없어. 근데요, 제가 아주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제가 이제, 애가 셋 아닙니까? 우리 딸들하고 이제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저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예, 모든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있다? 아, 아빠 때문에. 아빠가 말해, 우리 벤츠 타고 말해, 부자 동네에서, 잘 살다가 말이야, 뭐, 갑자기 히가다 하더니 산으로 들어가더니 말이야, 이제 돈도 없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가정도 다 깨지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모든 것이 아빠 책임. 자기가 잘못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아빠 책임이다. 그래가지고 이 아빠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뭐, 제가 말을 못 붙여요, 도대체. 뭐, 얘기 좀 하자고. 뭐야? 딱 그래요. 난 뭐, 얘기할 말 없다. 딱 그러가요. 근데, 그 말로 가지고는 이게 상대가 안 돼요.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이 아빠 세대 말하고, 그 세대 말부터가 안 어울려. 이 대화가 어떻게 해? 대화가 이렇게 아니 오늘 아까 우리 유 박사도 그랬지만 주파수가 어떻게 해요? 전혀 안 맞아요, 주파수가. 그러니까 안 맞는 주파수를 자꾸 맞추려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닥터 유한테도 제가 하나 좀 코치를 하나 지금 해야 되겠어요. 주파수 안 맞을 때는 괜히 얘기하려고 그래봐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한 7, 8개월 전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너무 자주 하면 안 돼. 딱 한 달에 한 번씩 딱 편지를 해요. 하면서, 정말, 너는 내가 참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정말, 내 마음 속에 내가 볼 때 굉장히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고 있는 한 것을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정말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써요. 아주 예쁜 카드를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쓰다 보면 쓰기 시작하면 별 할 말도 없는데 쓰다 보면 이상하게 그게 한 페이지가 다 돼요. 그럼 쓰고 나면요, 제 기분이 어떻게 해요? 아주 좋아요. 정말. 이 편지를 쓴다고 펜을 안 들었으면은 도저히 나올 수도 없는 말이 나왔어. 그럼 그 편지란 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펜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사랑의 표시더라고요. 네. 그냥 전화로 해가지고 뭐 잘 있냐, 뭐 그래, 뭐 별일 없지, 날씨는 뭐 이러지 않고 끝나봐야 그게 그건데 이 쓴다고 하는, 근데 쓰다 보면은 주로 한 시간은 걸려요. 아시겠어요? 근데 참, 적어도 내 한 시간 동안을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태도가 싹 달라졌어요. 요새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 요새는 제가 이제 무슨,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라든지 이런 거 다 붙여주면은 정말 아빠 고마워 다 그래요. 근데 그놈은 고맙다는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고생해서 다 해주고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자기는 끝내준다 이 말이죠. 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저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한테 바라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받아주고 자기가 주려고 하는 그 구원을 그 죄인 자녀들이 그걸 기꺼이 받아주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고맙게 생각할 때 하나님 기쁘다 이 말이죠. 즉 결국은 고맙게 생각하는 게 누가 좋은 거예요? 그 아들이 좋은 거 아니에요? 고맙게 생각. 받아놓고도 안 고마우면은 준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그 받은 아들이 고마워할 때 그때 누가 더 좋은 거예요? 그 받은 아들이 더 좋잖아요. 그 더 좋은 게 하나님은 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과 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실과 사실이 이렇게 정반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상한 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너무나 은혜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성경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진실을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 시편 78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때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말도 그게 사실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우리를 죽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죽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고 쓰는 그 진실, 그 사랑. 그것이 우리가 딱 느껴질 때, 우리가 느껴질 때 우리는 많이 느낄수록 우리한테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낄수록 우리를 이미 어떻게 해요? 그 자녀가 되도록 어떻게 해요? 예비하신 그 길을 동행할 수 있는 뭐를 많이 받는 거예요? 에너지, 힘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게 힘의 문제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딱딱이도 지금부터 편지를 네. 한번 생각했어? 이미 다 해봤어. 편지는 안 해봤대요. 제가 그래요. 제가 이 딱사기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옛날에 지나갔던 그 생각들이 참 얼마나 참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사랑은 더 해줘야지. 내가 하는 일에 동조를 하지 않고 내가 사랑을 퍼부어도 사랑받는 사랑을 주는 것 같지 않도록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 사랑해주는 사람의 괴로움은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닥터 유가 다 이렇게 한국에서 이 뉴스타트 운동에 주축이 되기 위해서 빨리 주축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맨날 이상구 박사 이름 따라서 환자들이 자꾸 와서는 안 돼. 그렇잖아요? 이상구 박사는 또 딴 데 가서 할 일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중국에도 가야 되고 이제 다른 나라에 등장할 때는 이상구 박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유명하니까. 닥터 유가 뭐 독일에 가서 떠들어봐야 뭐 아무도 안 와. 그렇잖아요. 가서 이제 해놓고. 그래서 저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하나의 예정된 뭐요? 예정된 과정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정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예정된 과정을, 이 과정을 계속 기도하면서 동행할 때 그 길은 틀림없이 예정된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그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거나, 그래서 이 참 다시 만난다고 하는거나, 이게 우리가 예정을 생각할 때 참 의미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서 당신하고 내가 좋아졌다. 그럼 또 이 우연이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해요? 예정하셨던 일임의 분명한 증거가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 증거를 어디에서 보느냐고 하면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 다시 동행하게 됐고, 정말 자존심을 초월하는 사랑을 해보게 됐고, 이것이야말로 또 이러한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메시지가 어떻게 해요? 더욱더 깊이 있게 와닿고, 그 깊이 있게 와닿을수록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예정해 놓으신 길로 내가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는 만남이니까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만남입니까?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예정까지만 합시다. 하고,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좋은 동행이 나도 모르게 이상한 운명으로 자꾸 흘러가는가. 이것은 다음 시간부터 하십시다. 그래서 참 오늘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날은 참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복 주신 날이라고 하는 날은 이 날에 있는 그 날 속에 들어있는 뭐예요? 그 힘, 이 힘이 나한테 더욱더 강하게 예정된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났을지라도 사실은 낫도록 어떻게 해요? 예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난 이 상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이 고난을 통하여 예정이 확실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